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내용,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하자면, 신앙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도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네 사회와 민족 앞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뒤따르는 인생입니다. 그 어려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 또 제사장직이 어떤 위로와 해결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문을 제기한 그것들이야말로 거꾸로 가장 중요한 답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원래 사환입니다.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맡긴 주인이 목적하는 어떤 내용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식으로 사환 혹은 심부름꾼이라고 이해할 때 그의 능력, 그의 무슨 혹은 자격 이런 것은 성실과 정직만 있으면 됩니다. 하라는 걸 제대로 했느냐, 또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전달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그 이외의 것은 그 심부름꾼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한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식의 의문점이냐 하면, 굳이 예수님이 친히 사도직을 맡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사도직이 심부름꾼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는 데 대해서 너무 높은 분이 사도직을 맡으셨다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됐지, 굳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맡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수해야만 됐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은 이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그 의미심장함을 율법을 전달한 모세와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은혜의 대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이 갖는 의미를 여기서 그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우선 율법과 은혜를 대비해 봅시다. 은혜라 한 것은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된 것은 다른 단어로 복음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그 성격이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고 혹은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대비를 할 때 그때 율법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에서 율법을 은혜와 혹은 복음과 대비시켜서 강조하려는 성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이나 내용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복음은 더 풍성하고 더 큽니다마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은 최소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과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상반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21절에 가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율법의 어떤 성격, 어떤 성격을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성격은 뭐냐 하면 율법이 가지는 구원에 관한 치유 능력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이렇게 대조할 때는 율법이 갖는 어떤 약점, 이 구원에 관하여 방법과 가능성이 없는 약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때는 율법을 은혜와 대조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지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책임은 이 율법을 제시할 때 누구나 다 알도록 누구나 못 들은 자가 없도록 하는 데까지만 책임입니다. 모두에게 뭐 신문을 보내든지 방송을 하든지 게시판에 광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게 하는 데까지가 책임이고 그 다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제시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보고 들은 자의 책임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한 큰 특징인 겁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복음은 은혜라 이렇게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되고 선포되고 무슨 이렇게 설명한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는 손길이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고 이 시각에서는 그 율법은 행위, 복음은 은혜 이런 다른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제시하는 데까지 선포하는 데까지만 선포자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곧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할 때 그렇게 여러 번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이 표현은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식의 표현을 빌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율법과 다르다는 이 성경의 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집요한 표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율법이 아까 뭐였다고요? 율법은 제시한 자가, 선포한 자가 열심히 모두에게 알게 한 것까지밖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자는 들은 자의 반응이요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럼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를 믿음에다 강조점을 두면 뭐가 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율법을 돌에 써서 줬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뭐 전부 나눠보다가 중간에 다 마모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인공위성으로 TV 중계해서 누구나 보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보다 효과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뭐 실황 중계되든 말든 그림을 잘 그렸든 말든 증인이 있든 없든 그것을 잘 설명하고 모두에게 감정을 넣어서 감동스럽게 얘기해봤자 믿음을 하나의 선택으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는 쪽에서 어떻게 잘했든 결국은 그 구원의 성취 여부는 받는 쪽의 반응 여하에 따른 것이고 그 결심 여하에 따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예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믿는다의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의 초점이 있고 그 믿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과 다른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할 때 했는데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게요. 아, 그거 다 하는데 왜 길게 하세요? 이런 표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럼 다시 이제 얘기해봐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이 다만 사환과 심부름 꿀에 불과한 사도직을 맡는 이라 예수님이 왜 등장해야 되는가로부터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보자고요.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는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한 것을 그가 할 수 있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울 수도 있고 호소를 할 수도 있고 몸부림을 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00%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제시받은 자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사 옛날 율법같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이 구원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영접해라 결심해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감동적으로 하고 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 웅장하게 해갖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도는 이 예수님이 지신 사도는 원래는 그 심부름꾼이요 사환이라서 내용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 그 반응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과 반응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물론 그걸 요구하십니다만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맡은 것의 중요성은 다만 사환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한 물건이나 내용을 전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에 성취되도록, 목적에 틀림없도록 하기 위한 일까지 진사도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초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을 할 때, 즉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옛날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지금이 훨씬 우월하고 최종적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 차이가 있느냐? 그 전달하는 자가 더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안 성실했나요? 모세도 성실했고 엘리야도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그때보다 성실도에서 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탁월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원래 원문을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한 걸로는 선지자들로 아들로 이렇게 둘이 표현이 같습니다만은 선지자들로라는 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수단을 나타내죠. 영어로 그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in the prophets입니다. in the prophets. 거기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아들로에는 in the son이라든가 inner son이라든가 관사가 없습니다.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다 없습니다. 그냥 in son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라는 직분을 통하여 선지자들이라는 어떤 그 직책을 써서 그 직분을 써서 그 직무로 수단으로입니다. 인서는 아들을 수단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사환이었습니다. 저들 손을 통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이 물건을 전달했다면 아들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아들의 손으로가 아니에요. 아들이 내용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의 손에 의탁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낼 물건을 보내고 너희에게 보낼 말을 보냈다 해요. 뜻을 보냈다 해요. 저들은 사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사환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자신이 내용이고 운명도 안 돼요. 내용이고 물건 그러면 좀 너무 약하잖아요. 내용이요, 영광이요, 완성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목사가 열심을 부리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아도 강사가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것이다 느낌을 가져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 이런 건 성경엔 어디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고 너무 놀라운 건데 빨리 끝내라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가장 비슷한 한 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겠다,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너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정도일 거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그럴 바에는 모세 정도면 돼요. 누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아들이 왔고 그 아들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중요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을 해달라고 빌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제시가 아니죠. 테스트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하게 해놓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잘 봐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다 했다, 이제 내 아들 죽인다. 믿으면 이쪽, 안 믿는 놈은 저쪽.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이라고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실 때와 달리 구원을 주실 때는 이 일은 제시형이 아니오, 시험형이 아니오,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확정해 놓고 되도록 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되도록 하신 방법. 우리만에게만 맡기, 만에게 맞니? 이게 말이 우습지만, 우리만 이걸 책임지는 율법적 이제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심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이상으로 그가 사도가 됐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거, 위로, 힘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모든 성도들의 현실 신앙 생활에서의 아픔, 문턱, 위기, 시험은 다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냐 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상당히 저속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상의 문제에 걸릴 때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돈보다 세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권리보다 세냐, 권력보다 세냐, 하나님이 세상보다 세냐, 결국은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대지만 나와보니까 돈에는 세종대왕 얼굴이 있지 하나님 얼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쓰이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출장 가신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 어쩌면 좋냐 이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시험거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확보하면 질 게 없고 이걸 놓치면 늘 지는 겁니다. 그 대답이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저 히브리서 3장 1절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입니다. 그가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받는가? 어떻게 하면 벌받는가? 그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전달자로, 심부름꾼으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에게 있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 여기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한 최고의 핵심, 최고의 근거는 언제나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죠. 하나님이 편들면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의 권세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굴 줬다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야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거 뭡니까? 건강, 돈, 자존심, 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열심, 그 집념을 무엇이 방해하며 무엇이 남겨져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당시에 초대교회 어떤 예수 믿는 집단이나 오늘날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이런 그 말 못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드셨느냐를 확보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사랑과 이 열심에 우리는 미련한, 완악한, 또 뭐 있어요? 나쁜 말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 놓지 않습니다. 매맞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우리 보고만 책임지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모든 시험과 모든 난관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시고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마 약속하셨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눈동자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신앙 없는 것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깨우치신 말씀으로 담대히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우리의 인생 항로에 승리를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